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는 때에도 더욱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중고등부 제2과 선악과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금하신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3장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에 의해 태어난 아기가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불평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삶을 위한 모든 환경과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아기를 위해서 방 한 칸 혹은 그 아기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준비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라는 땅, 우주 전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지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게 해놓고 사람으로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집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 인류의 생명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 이제 그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고 얘기한 거죠. 1번, 하나님의 제안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뭐 어떤 의사소통이 되고 한 인격체로 대하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이 없다면 인간은 일방적인 보호와 사랑만을 받는 애완동물이나 기계적인 로봇밖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도 아니죠. 성경엔 선택에 관한 많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울러서 책임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2번, 제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인간은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을 드러내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 있다면 피조물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어떤 부모님도 자녀에게 무제한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경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할 때 버릇이 없어진다는 걸 잘 알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제한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한이 많으면 우리의 범죄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에도 넘어가려 그럴지 모르죠. 한 가지의 금지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선악과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명령을 기억하기에 좋았습니다. 뭐 귀퉁이에 몰래 이렇게 놓으면 사실 사람이 호기심 생기니까 막 이렇게 가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금지하면 막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역시 동산 가운데 있어도 그러긴 마찬가지인가 봐요. 3번, 하나님은 좋은 것을 무조건 주시지는 않습니다. 순종해야 좋은 것을 얻죠. 그래서 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다면 그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4번, 두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은 중간이 아니라 명확한 한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뭐 자유의지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잠깐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장래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섬길 때 현재의 고난, 조금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뭐 주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다. 중간에 어정쩡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어느 한편을 선택하고 그의 선택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안을 두셨는데 그 제안은 분명히 테스트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있으니까. 3번 유혹과 범죄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는데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확대되어 아담에게까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혼자 죽을 것이지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때 여러 사람 있었으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딱 둘이니까 죄를 이기기도 쉬웠고 넘어가도 한 방이고 이겨도 딱 한 방이잖아요. 네,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시 약해요. 여자의 약해요. 마귀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잘 알았고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하와를 이용하면 좋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 망설임 없이 때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귀의 이런 지혜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죠. 또 야금야금 넘어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요즘도 그런 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래에다가 막대기 세워놓고 그렇게 조금씩 하잖아요. 예, 그렇게 조금씩 넘어뜨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기회를 계속 노렸던 것 같아요. 둘이 계속 붙어있다가 혼자 있을 때 이제 유혹하는 거죠. 혼자 있었고 선화가 좋게 있었고. 1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했다면 마귀의 시험을 당장 물리쳤을 겁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했다면 3번에 1번 되어 있는 거 제일 밑에 보이셨어요? 뒤로 넘기셔서 유혹이 왔을 때 단번에 물리쳐야 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다. 그 똑같은 말씀이 두 군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딱 한마디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유혹이 왔을 때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낙타의 코를 텐트에 들이는 것을 용납했다가 텐트 밖으로 쫓겨난 사람 예와 아시죠? 낙타가 코만, 입만, 주둥이죠. 코만, 주둥이만, 머리만, 몸 반쪽, 나중에 다 나가. 왜? 그래서 주인이 쫓겨나잖아요. 2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 첨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만져도 상관없죠.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이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요 자기 길을 굳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가장 강교한 뱀은 마귀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까? 강교하다라는 그 뜻이요 영리한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뱀은 매력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화려하고 지혜로운 뱀을 이용하여 친근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많은 유혹들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성화되지 않은 영리함 사단에게 악용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요. 차라리 무식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는데 자기의 영리한 논리를 앞세워서 대적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먼저 갔죠. 사단은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홀로 있을 때 위험하죠. 그래서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 정말 잘 알 겁니다. 죄는 점진적이며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하는데 욥과 그 아내 저주하고 죽어라. 상당히 심각한 말을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베드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형제에게 사도 바울은 위험을 당했다 그랬고 모세도 사역 기간 동안에 아론과 미리암에 의해서 공경에 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대상들이 그에게 넘어뜨리는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본의 아니게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말 가까울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루운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욥을 그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쉴 새 없이 다닙니다. 참 부지런한 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다뤄왔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또 공격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예로 세상의 염려, 쾌락, 물질,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 열심, 회의감, 자포자기, 지식 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도 유혹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미혹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중에도 회의감을 들게 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가장 나쁜 시험은 아직 시험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시험이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데 남아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머리 위에서 우르렁거리는 태풍보다도 나는 조용한 반역을 더 두려워하느라. 이 임금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반역이죠. 적이 들어오는 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일단 한 판 붙으면 되니까. 근데 내부의 적은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도 무감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고서도 기도하지 않고요. 대범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강 큽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어떤 말씀과 교제도 별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한번 반성해 봅시다. 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 꼭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금지시킨 것처럼 막 하니까 사단 이야기를 계속 주의 깊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 이단에 속한 교리나 건전하지 못한 다른 그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멀어져서 이간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 들리면 딱 금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줄근 부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했어요. 먹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굳이 먹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올려놓고 바라만 보도록 약 올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 유치하죠.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도 약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인격들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범죄의 단계에 있는데 점진적이다 인데요. 여기 이렇게 잘 보면 정말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계속 말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보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중간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따죠. 땄습니다. 따고 그냥 버릴 걸 그냥 따고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점진적이고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본즉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다윗이 눈을 딴 곳으로 돌리다가 잘못됐잖아요. 보고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적인 행위이므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본 것까지 괜찮습니다. 여자를 보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음욕을 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혹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행동은 욕망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먹인 것이 아니죠. 사단은 유혹을 했고 사람은 넘어갔어요. 사단은 구원받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도 역시 먹었습니다. 아내 인정에 넘어가고 만 거죠.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택한 겁니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소재를 들을 때 누룩과 꿀은 제외되어야 되잖아요. 누룩은 죄고 꿀은 인정 같은 겁니다. 그런 달콤한 인정들을 제외하지 온전한 소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참 끔찍한데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아내와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했던 그 아주 친밀한 관계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가정에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들짐승들하고 사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죠. 이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그때 보신탕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친하게 정말 잘 지냈을 거예요.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거예요. 이제. 아주 이 죄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죄는 수치스럽게 하며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가장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일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모습에서 두려워 숨는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두려워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모든 피조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그 한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얼마나 큰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으나 그것은 옷이 되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인간 최초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모든 세대를 통해 나타난 인간의 종교성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무엇인가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 거예요. 실패했죠.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치마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윤리도덕과 종교생활, 인간의 의로운 행동, 선행과 열심,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벗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가죽 옷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덧입혀주는 것을 입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벗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뉘우치고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혹 잘못해서 징계 받아도 우리가 징계를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좋은 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었을 때 아들 죽었잖아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줬죠? 솔로몬 줬잖아요. 5번 하나님의 사랑,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왔어요.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즉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인간은 타락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제를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모습 안에는 창조도 나타나고 타락도 나타나고 구속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비참한 상태를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뤄진 자를 찾으시는 구체적인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은 능력이죠. 인간의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간을 찾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상 속에 내포된 모든 것을 감히 누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도대체 인간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찾으시는가? 양차는 목자처럼, 운전 찾는 여인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적어도 내게 있는 한, 내가 살아있고 그 영혼이 내게 있는 한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는 것, 뱀의 후손과 원수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그 하와의 뜻이 생명이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 누구죠? 엘리. 이 아들들이 막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이가봇 그러잖아요.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이름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이름으로 그 아내 이름을 지은 거예요. 3번 가죽옷과 그 상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덴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을 좀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죽옷은 또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다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옷 입고 위에 내복 입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옷 입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그 위에 던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보죠. 가죽옷에 다른 어떤 옷이든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리, 구별을 기뻐하시며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천지창조는 분리의 역사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때가 참해서 여자에게서 나으신 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고 위에 영생으로 가는 길 중에서 그 취한 건요, 90세 아담은 대표다, 예수 그리스도 대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로마서 5장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타락한 인간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룹들과 화염검이 낙원으로 향하는 길을 중지시켰습니다. 막아버렸잖아요. 인간의 범죄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의한 피 흘림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하여 화염검에 찔리시고 새로운 생명길, 생명나무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후에 나의 선악과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그 마음 빼앗기면 안 되죠. 선악과와 같은 선택의 문제는 우리 일상에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유혹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범주로 다가옵니다. 이런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왔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세 가지 추구하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버리는 이런 것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이런 것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의 이 세 가지 간교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선택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나님 편으로 선택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 영광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하나요? 성경은 사실이다. 진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결과들을 알고 또 이렇게 범죄한 그 결과들을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미련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온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의 직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힘있게 학생들에게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의 모범을 통해서 교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